자, 오늘 부득불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광명까지 못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떻게든지 새벽 예배를 같이 섬길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잠시만. 화면이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하기가 그런데 어떻게 왜 화면이 안 나가지?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봐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를 봐왔고, 제가 요한복음 오늘 17장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요한복음 전체를 다 한번 새벽 예배 때 다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요한복음을 좀 풀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곳이고, 또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의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 이제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원어적인 부분에 좀 입각해서 좀 풀어냈다고 하면, 그 다음 틈에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몇번 정도 인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가 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듯이 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어디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곡기에 어떤 초점을 많이 맞춰졌다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내용 이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동하는 중에 했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도의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좀 다루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은 참 왕이며 참 선지자며 참 제사장인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에 이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드린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한세 부분 정도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문들이 이렇게 실렸다는 것이 이렇게 기도가 뭔지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옆에서 요한이 듣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에 마치 그런 것이 어린아이가 있다가 부모님들끼리 막 이렇게 뭐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중대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를 옆에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좀 남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아버지께 직접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눈높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이 깊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엄청나게 깊이 있게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짧게 17장 1절 5절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훑어볼 게 많지만 그 중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제 헬라우로 파테르라고 하는 용어고 아람으로 많이 이제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바 아버지 얘기할 때가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그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하는 용어였어요. 이게 아빠 이런 어떤 개념이죠.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 단어 하나에서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사실 유대교에서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무례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사실은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이 아버지로 인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항상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 자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관계들이 아주 밀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었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성천과,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 말미암아 우리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또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다음에 성천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사이에 지금 대화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본인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높이 이제 드시는 아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진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어떤 인간들의 구원 자체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배경들을 두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과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선택된 자들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하신 자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면, 그런 영생을 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안에는 영생을 주는 권세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권세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엿듣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눈으로 확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 모습에 있어서 채 1%도 못 봤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너무 놀라운 일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에는 뭐 해석이 좀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원문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 해석 이그 번역본으론 영생은 이렇게 이제 쓰여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헬라어는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하우테 데 에스틴 헤 아이오니오 수조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갑니다. 우리는 영생은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헬라어로는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딱 문장을 그렇게 딱 던져놓고 진짜 영생이 뭡니까?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 놓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뭐가 영생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짧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또 진실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 진실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맞지 않겠나? 영생은 아버지와 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 문장이. 그 표현은 사실은 요한이 옆에서 보고, 요한이 영생은 하나님과 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저를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를 제3자인 요한이 듣고, 이제 기록을 할 때, 요한의 입장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해설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은 참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자기증거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 이 기도문에 담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적인 문장이든지 아니면 요한의 해설적인 문장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다른 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제로 그 기도문에서도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엄청난 기도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풀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두 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에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네소코. 또, 원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의 암을 얘기합니다. 지정이 전 인격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참된 암을 이렇게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은 이런 영생의 관점이 일반 다른 저자들하고 좀 달랐던 게 다른 저자들은 죽고 나서 사후에 오래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관점에서의 영생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여기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오게 될 영생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될 영생에 지금도 어떤 진행될 그 영생의 실제적인 관계. 그래서 영생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어떤 상태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영생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질적인 측면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맞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가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앎이 오늘에서도 오늘 바로 지금도 진행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생, 그 영생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실 이 구절은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부정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해야 되는데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이후를 두고 지금 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실 확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인간끼리 나눈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끼리의 어떤 대화라고 주목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 현실적인 우리 인간적인 시점으로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시점이지만, 두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한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이후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100%의 확신과 또100%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했던 그 이후의 시점으로 지금 기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좀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요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사실은 매 시간 이후면 십자가를 치셔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남겨둔 제자들,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는, 당신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의 기도 내용에 너무나 중요한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시고, 창세전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어떤 영화를 가지셨던 분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그 짧은 대목을 통해서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엿들었던 바로 옆에서 그 기도를 보았던 사도 요한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 중에 있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영생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요한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영생이 이거구나. 우리가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또 뭐 순종하면서 살아서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생명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런 삶이 그와 함께 계속 알아가며 계속 깊어진 이게 영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영생을 정말 깊이 있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힘을 얻고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크게 눈이 열리고 사실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 나온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로 그 영생을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계속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딱 붙어서 계속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욱 복음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되 행복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침내 건강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또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놓치지 않고 더욱 건강한 자로, 더욱 장성한 자로, 하나님 원하신 자들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박지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신령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대해 주 인도 교통 역사하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를 살리고자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개인을, 우리 개인이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 영원한 것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또 그러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전진하고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신과 또 더불어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준비되기 위해서 뛰는 도전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깊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 대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발자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센터와 배경과 모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허락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허락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특별히 당세복의 경제, 우리가 감당하고, 나 혼자라도 감당하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일단, 스리랑카 집회 이후에 9월 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엄청난 싸움을 각계전투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13개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면서 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일단 9월 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집회 내지는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 수련회부터 중직자 수련회를 하고요. 또 특별히 두 번의 집회 내지는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 부산 중심으로, 부산교회 중심으로 저 남부권에 있는 교회 다 모아서 1박 2일 정도 수련회를 하고, 또 위쪽은 또 광명 중심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아예 할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해서 부산 성전에, 부산 교회에서 우리 이제 남부권에 있는 분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광명에 또 1박 2일, 토요일 뭐 오전부터나 아니면 오후부터 주일 오후까지를 하면 적어도 말씀을 뭐세번 아니면 네번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전달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돼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정말 하나 돼서 확좀 힘을 얻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앞으로도 좀 자주 자주 깊이 있게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9월 달에 여러분의 집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각개전투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서 확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교육자 수련회와 또뭐 중직자 수련회, 그 외에 이제 두 번의 집회, 또그 외에 필요하다고 하면 두란노 대회 전에 두란노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각을 좀 세워내는, 물론 이제 또 추석이 끼어 있어서 조금 뭐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좀잘 조절해서 인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 끄고 기도하시다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